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을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넌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안시성이란 영화를 보면 당의 태종이 양만초운 장군이 지키는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숭을 둘러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시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이죠. 당나라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성에 들려오자 성안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하나는 저항하자, 싸우자라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항복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당시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은 싸우기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성안의 주민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아다시피 안시성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당의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역사와 다르게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주는 싸우겠다, 저항하겠다라고 정책을 정했는데 강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하나가 당의 대군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대항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아무리 성주가 정책을 정했어도 주민들은 불안에 많이 떨 것이며 성안에서 힘을 가진 자들, 정치하는 자들은 성주에게 목소리를 높여 당신의 정책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성 안에서 내부에서 단합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들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이유 때문에 궁중의 뜰에 갇힌 것은 아닐까요?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게 24장의 기록을 보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21세의 왕위에 올라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시드기야 왕이 10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한다면 유다가 바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나라가 안시성을 포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국제적으로 일어난 반바벨론 연합을 믿고 바벨론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누차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모습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모습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환경과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적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말씀을 듣고 내 경험과 이성과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의 자세보다는 나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여 불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그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는다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긴 하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박형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부분,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런 불편함을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며 권면하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적으로 삼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런 모든 상황들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골칫거리가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느부갓네살과 마주보고 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며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유다는 갈대인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시드기야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거죠. 자신의 정책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내란죄, 선동죄 이런 죄목을 가진 정치범으로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찌 보면 시드기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대할 때 100%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고 자신이 가진 역량의 200%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라고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가 조금 안정화되어지고 시작하고 청년들이 조금 잘 지내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좀 이것에 적응해 나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저에게 팬데믹이 왔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나. 더욱이 청년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순개편을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최근이었거든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열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단히 애쓰면서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120%를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니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감옥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본문의 내용이 조금 엉뚱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인하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니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또한 시기가 어렵지만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하시던 분들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땅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죠.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을 자고 오후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학교를 가기에 스쿨 서플라이를 준비하고 운전을 하기에 라이센스를 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를 사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열고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미 내 가족과 친척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욱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둣에는요,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멧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멧이 왜 이 땅을 팔려고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멧이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땅을 팔려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에 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땅을 팔아야 하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멧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해도 하나멧의 제안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성을 에워싸고 있고 언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고 혹시나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도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 땅이 그때까지도 내 땅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값이 은 17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반 노동자의 20개월삭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음가운데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근데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멧의 땅을 삽니다. 100%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또한 모든 결과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며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사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땅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며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을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결과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가운데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모든 문제는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한번 오늘 내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소중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가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이 안정성이 확보되어지지 않으니 맞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라는 특성에 맞게 백신이 나와도 그걸 지속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계속 접촉을 해 맞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성도로서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영성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